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곧몇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요즘 다니엘서를 보면 신구약 중간사 시대의 전쟁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성경이 공중에 이렇게 붕떠 있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밀착되어 있는 이야기고 또 역사의 흐름 속에 주어진 계시다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이 역사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역사들이 제국들의 흥망성쇠의 이야기 같지만 그 배후에는 영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놓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그는 누구일까요? 얼핏 보면 나는 다니엘인 것 같고 그는 다리오 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총리 다니엘이 다리오 왕을 도와서 그의 왕권을 강하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10장부터 계속 읽어오셨으면 내가 다니엘이 아니라 천상의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천상의 존재가 돕는 그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이 천사로부터 도움받는 그라는 존재도 다리오 왕이 아니라 10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천사 미카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귀환하는 일을 잘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카엘이 다리오 왕을 돕는데, 그 어떤 영적인 세력 때문에 이 미카엘이 다리오 왕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자꾸 지체되자 이 천상의 존재가 이 미카엘을 도와서 함께 이 다리오를 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환하는 일을 돕도록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천사에 대한 기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이 천사의 존재와 그 역할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하고 그 일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특별히 다니엘과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지혜롭게 하고 그에게 통찰력을 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성도들의 힘을 북돋아주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천사의 역할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악의 세력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들이 뚫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중요한 일들이 지체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실상은 영적인 세계에서 전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민족을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조력자의 역할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이라는 이 말은 이 페르시아의 3대 왕이었던 다리오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레스 왕을 지칭하는 그런 왕의 이름의 대표격이거나 어떤 학자들은 고레스 왕의 장군이었다, 그래서 한 지방을 맡은 어떤 왕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2절 이하에 보면 그 첫째 왕 이후에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나고 강력한 넷째 왕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첫 왕 고레스 다음에 있었던 그 다음 왕이 캄비세스라는 왕이고, 그 다음에 짧게 한 왕이 지나가고 세 번째 왕이 진짜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그 다리오하고 또 다른 왕입니다. 수십 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다가 그 성전의 재건이 멈추어 있을 때 학개와 스가랴 시대에 다시 성전 건축 재개를 명했던 그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때 많은 군사를 이끌고 그리스 정벌에 나섰는데, 두 번 나섰는데 첫 번째는 폭풍으로 실패하고 두 번째는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에서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아들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게 네 번째 왕, 오늘 본문에 큰 왕이라고 말한 그 왕인데, 5년 이상 준비해서 아주 엄청난 군사와 배를 가지고 그리스를 침공했는데, 이 전쟁이 그 유명한 영화 300의 배경이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전투력을 가지고 침공했는데 육지에서는 이겼는데 이 마지막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마치 세계 4대 해전이라고 불리는데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비슷한 그런 형태의 전쟁이 벌어져서 그 살라미스 해전에서 역사적인 패배를 하고 국력이 급격히 쇠퇴합니다. 그 후에 그리스를 평정한 알렉산더가 이제 페르시아를 제패하고 아주 큰 헬라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 헬라 제국은 그리스에서 인도까지 10년이 안 되는 그런 기간에 다 정복하였습니다. 이 헬라 제국은 인류 역사상 개인의 출중한 능력으로 가장 단시간에 가장 넓은 제국을 이루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인데 그 나라가 자기 혈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다니엘서가 이 모든 역사가 다 지난 후에 기록한 것이 아니냐 하고 의심될 만큼 세밀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그것을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셨고 천사들이 열심히 그 일이 성취되도록 협력하였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인도의 정벌에서 돌아오다가 돌연사한 후에 헬라 제국이 네 개로 나누어집니다. 5절을 보면 이 네 나라 중에 특별히 남방왕과 북방왕이 다스리는 두 나라가 강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남방과 북방으로 나누는 기준은 그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그 이집트 지역을 점령한 나라 이 남방왕이 프톨레미 왕조이고 북쪽에 있는 시리아 지역을 점령한 나라가 셀루커스 왕조입니다. 처음에는 이 온건한 프톨레미 왕조 남방왕이 강성하여서 이 유다 지역을 점령하고 100여 년 동안 평화의 시대가 있었는데 후에는 이 시리아 지역에 있는 셀루커스 왕조가 옛날 바벨론 지역을 거의 점령하고 자기들이 헬라 제국의 적통이라고 하면서 이 유대 지역을 점령해서 아주 헬라식으로 모든 것을 다 바꾸려고 하다가 아주 핍박이 일어나고 종교 탄압이 일어나고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통해서 화친을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이 남방왕국에서 북방으로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어난 아들 때문에 권력의 암투가 일어나고 서로 죽고 죽이고 도망하고 복수하는 이런 전형적인 고대 역사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시집을 보냈더니 독살당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자 더욱 심한 갈등이 일어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전쟁의 빌미가 제공되었고 그 중간에 유대 땅은 또 전쟁터가 되어서 숱한 고초를 겪게 됩니다.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는 이 이야기가 왠지 익숙한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닮았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서로 해양으로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아주 거기서 전쟁을 벌였고 우리나라의 모든 자원들이 전쟁 물자로 수탈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역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잔재들이 남아있어서 사회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지금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의 그런 경제적이며 안보적이며 또 정치적인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영적인 그런 영역에서 대신 싸우기도 하고 버티기도 하고 돕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킵니다. 인간들이 기가 막힌 계획을 세웠어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이것이 계획되지 않으면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 때로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또 일깨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후에 셀루커스 왕조에서 또 프톨레미 왕조로 이번에는 또 딸을 시집 보내는데요. 그래서 그의 나라를 망하려고 계획했는데 그 딸이 친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프톨레미 왕조의 왕을 강력하게 서포트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이 공주의 이름이 클레오파트라인데요. 제가 그 이 클레오파트라 때문에 또 어제 역사 연구를 좀 했는데 100여 년 뒤에 이 로마의 안토니우스와 연결되었던 더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와는 또 다른 동명이인의 인물입니다. 그 둘 다 이 이집트 그쪽에서 100여 년을 사이에 두고 있어서 우리가 세심하게 잘 연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2500년 전 이야기인데요. 마치 요즘 보는 뉴스 같습니다. 전략과 전술이 난무하고 속고 속이고 화친하고 복수하고 하는 일들이 매일 매순간 일어납니다. 그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권력의 암투가 일어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계속하여 벌어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일반 시민들은 상황이 헷갈리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제 마음에도 분명히 마음에 이렇게 확신이 드는 것은 실수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속인 것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뭔가 회개하면 그가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세상법에 따라서 죄값은 치러야 하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권력이 10년을 가지 못하고 인생이 100년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역사상 최대의 제국을 이루었는데도 그것을 1년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도 셀루커스도 안토니우스도 클레오파트라도 당대의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던 유명한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났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문에서 누구를 보게 될까요? 그도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도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천사들을 보내시어 교회를 도우시고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힘껏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제국의 전환기 속에서 포로의 땅을 살아갔던 다니엘, 그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비전을 우리가 함께 보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모습이 또 그 바벨론을 살아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같고 성도의 사명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보내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 땅을 중보하고 또 이 땅의 영혼들을 중보하고 이 시대를 버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교회를 또 버텨주고 세워가는 그 아름다운 일들도 그 영적인 멋진 사건들도 계속하여 일어나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우리 미국을 지켜주시고 조국을 붙잡아주시고 우리 교회와 일터와 가정을 붙잡아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게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